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에게 2015년이라는 또 새로운 기회의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해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4년이 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4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 아, 2014년은 너무 힘들었어. 뭐 어떤 이런 해는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야, 나에게 2014년은 행운의 해였어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매년 한 해가 가면 또 새해가 오는 건데 뭐 특별하게 2014년이라고 뭐 다를 것이 있겠나,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졸업이나 중요한 시험과 같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많은 경우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2014년이나 2015년 새로운 해가 아마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러지 않다,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똑같은 삶을 살았기에 특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셨고 늘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03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살피고 새롭게 맞이한 2015년에는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함께 인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세 번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신명기 내용은 그 세 번의 긴 설교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세 번의 설교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회상입니다. 회상. 즉 과거를 기억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어떻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생전에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들은 적이라도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무슨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그 상황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이야. 안 해도 될 일을 그렇게 험하게 그 일을 하신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신이 하신 일을 아주 자랑하시듯이 자화자찬하듯이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랑의 내용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들 그거 본 일 있어? 자랑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고 광야기 40년을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안 할 것도 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랑함이 너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큰 기사와 이적으로 꺼내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다가 열 가지 재앙을 막 당하고 그때야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애굽의 온 물이 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었죠. 그리고 개구리가 애굽의 온 천지에 막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데없는 우박이 떨어져서 집과 농작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부서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그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만 겪은 거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구리 구경도 못하고 우박 구경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저 말로만 듣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저 동네에 아 글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전역에 고루 퍼져 살았던 것이 아니고 고센이라는 곳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고센 땅만 제하여 놓으시고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잠깐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센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이 전역이 다 애굽인데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지중해가 흘러 들어가는 여기 요 지역이 여기 고센입니다. 고센. 여기가 고센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모여 살았고 애굽 사람들이 전역에 퍼져 살았는데 여기만 그런 재앙이 없었고 전체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재앙이 있었는지 전에 들었고 말로 들은 거지 그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큰 팔과 뭐 능력으로 보호했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애굽에 재앙이 있던 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은 내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별 특별한 일이 없고 그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그냥 그저 애굽의 그 강압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우리 힘든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애굽은 어땠죠? 애굽 사람들은 많은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그렇게 큰 은혜 속에 능력 속에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뭐 암에 걸렸다가 하루아침에 암덩어리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야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달려오던 기관차가 눈앞에서 확 날아가 버려야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어 기적이야.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재난들이 우리 삶에 직접 들이닥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탁 쳐주신 것,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비록 울타리 안에서는 지지고 볶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한 것이지 지지고 볶는 것 자체를 그 바깥의 것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핍박 속에 있었거든요. 자기들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게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편팔과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재앙이 있던 해에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회상할 때 하나님의 입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연속의 결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난의 연속의 결과로 지금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고기가 고파하는 그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이셨습니다.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꺼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야 이거 좋다, 정말 이제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양탄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나오자마자 그들이 당한 걸 뭐냐면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목마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루 한 반나절만 물이 없어도 죽을 맛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틀 삶의 길을 물이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낀 것은 감사함이었겠습니까? 고난이었겠습니까? 졸려서 뭔지 대답이 안 돼요? 네? 아,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고난이 기억됐지 감사함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고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어요. 해갈이 됐어요. 아, 살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픔. 정말 배고팠다고요. 그런 것이 연속해서 이제 그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있을 때는 굶지는 않았는데 영락없이 굶어 죽나 보다, 이런 그 불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가 들어가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원망이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실 것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지, 목마른 것은 무엇이고 배고픈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했는지 그런 적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환경을 넘어서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뭐죠? 고난이 연속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뢰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없고 온통 고통만 줄줄이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지난 2014년을 생각해 볼 때 혹시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야만 했지? 왜 나는 이 정도의 환경밖에는 안 열리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2014년을 보내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조금만 뭐 신앙의 안목의 눈이죠. 육체의 눈은 뭐 떠봤자 뭐 보이는 게 다 똑같고, 그죠? 신앙의 안목을 조금만 달리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음 뛰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늘 그 고통과 힘든 상황만 있었지만,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죠? 그 고통이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그 고난의 연속 같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안 보이죠. 뭐만 보이나 하면 고난만 보이는, 고난만. 고난만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뭐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두 끼 먹고 애굽 사람 새끼 먹고 뭐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새끼 밥 먹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애들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언제 갈라졌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작정하신 때에 갈라졌습니다. 그 작정한 때가 아닐 때는 똑같았어요. 그죠? 똑같이 밥 먹고 살고 어쩌면 애굽 사람들도 잘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뭐 그 이 땅의 마지막 날인지 아니면 구원의 날인지 뭐 anyway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날은 똑같아요.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하신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때는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그때에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완전히 상황이 갈라졌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고 넓은 땅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신 그때는 반드시 그때가 오면 세상과 우리의 구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두 군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결과는 다른 게 없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느낌이지 하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 고생의 연속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일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한 해가 갔지만 또 새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또 한 스텝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014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야 될 2015년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을 단순히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왔네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관자의 자세로 이런 시간의 흐름을 보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이성에, 내 경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파악되지 않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화자찬,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자랑,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당신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본일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피부로 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이성에 뭐 다른 게 없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 세듯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있고 당신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고난의 연속이고 그죠?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세워야 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과 여러분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베푸셨죠?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고통과 고난만 없애주면 되죠. 그죠? 고통과 고난만 없애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2014년은 가고 2015년이 왔습니다. 이 2015년이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2015년 역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역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망가지지 않거든요. 거꾸로 뜰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돌리고 한숨과 그 한탄의 숨을 거두고 무관심과 방관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언제? 2015년 한 해. 이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에이, 또 뭐 여지까지 살아온 결과 뭐 또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뭐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오늘 하루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늘 돌이켜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매일 쳐서 복종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또 2015년 한 해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됐습니다. 복된 새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여러분 그 새해에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한 해, 2015년 한 해에 여러분이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또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고 확인한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뭘 받고 누리고 확인해야 감사가 들어갔는데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니까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셨구나 하는 것들이 막 깨달아지니까 그때는 입에서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 그 감사절 찬송 부를 때 있죠. 그 장미꽃 감사, 장미의 가시도 감사하잖아요. 이런 그 감사의 그 마음이 정말 제 마음에서 막 넘쳐났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을 확인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확인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확인하는 복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에는 힘든 것 뿐이었고 어려운 것 뿐이었고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편팔과 큰 은혜로 지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은 또 오늘이라는 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의 환경 역시 또 크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복주심을, 주의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 늘 감사와 감격과 또 그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시되 그러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 힘들어도 입에서의 감사가 넘치고 또 많은 환경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다시 감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